네, 여러분, 오늘이 마더스 데이지요. 마더스 데이, 이 어버이의 주일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 속에 항상 갈등 아닌 갈등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마더스 데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성경하고는 별 상관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 전락돼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어버이주의 설교를 아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셨거든요. 그 과정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이 많아서 뭐 부모님을 기억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지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내 부모다, 육신의 부모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서 이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후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셨던 질서는요,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필요 없었죠. 죄가 없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27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에 다 살아가고 결국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주신 그 법칙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일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십계명이에요. 십일조가 아니고 십계명. 한마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법칙을 주신 거예요.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 사이에 주신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제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기반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질서가 잡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인간 사회는 이제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래도 병원에 저 의사인데 간호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죠. 정말 마음으로 안아주는. 저도 지금 생각나거든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낳았을 때 제가 이렇게 안았던 생각이 납니다. 세 아이 다. 예. 네, 정말 마음으로 안는 거죠. 그게 뭐 육신으로 안는 것은 뭐 간호사나 의사가 먼저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안는 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의 돌보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하기까지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모세녀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성애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Mother Nature. 정말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지켜요. 저는 이 그 모성애를 생각하면 저는 부성애가 전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초반 막 이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들 쳐다보면 울었어요, 아이들이요. 그만큼 제 얼굴이 경직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탁 쳐다보고 그냥 뭐 이렇게 인상 쓰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면 아이가 울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한 번은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이 영어 전도학교라고 모였었어요. 모였는데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선영 집사님하고 그 오빠하고 여기 와 그때 와 있었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서 잠깐만 그러고서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아 얘가 바지에다가 그냥 쫙 한 거예요. 뭐 걔가 뭐 한 서너 살 이렇게 됐을 때예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왕창.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데리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 남자 화장실 안에 가면 또 방이 있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그거 모르시죠? 남자 화장실에는 특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안에 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싱크가 이렇게 그 여러분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셋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 나오고 이렇게 손 씻게 해서 이만하게 사기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걸레 빨아고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큰 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아이를 세워놓고 다 베끼고 씻어주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분비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여러분 대변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 뜨거운 물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면서 그냥 손으로 막 하는데 전혀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되게 저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성품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머니들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다루면서 뭐 지저분하, 더럽다,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서 아이 곁에 같이 있고. 여러분, 그건 모성애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족을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깨서 우니까 아이고 귀찮아 내다 버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죄가 들어와서 그 모성애가 이제 나중심적인 모성애로 바뀐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포벨버 거기 이제 그 여성분들이죠, 다. 우리 성도들보다는 조금 전체 연령이 조금 낮아요. 뭐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 그 정도?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시지만 평균으로 보면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여성분들이니까 또 이번 주에 한 분이 또 자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어 가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또 못 나오신다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손주들을 봐주고 이제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뭐 그냥 어떤 분은 자녀들 집집마다 김치 다 해가지고 갖다 주는 분도 계시고 때 되면 다 불러서 먹이고 또 쌓아주고 뭐 남 얘기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란 애들 보니까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거에 엄마한테 부탁했어?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건데 왜 그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고개 끄덕하신 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해준 거. 아니 그런데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했지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한번 아니 내가 한 번도 부모한테 그거 부탁한 적 없는데 그걸 은혜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진짜 내가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자녀를 위하는 마음 더하기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주 안에서예요. 아무거나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데 이 주 안에서가 교회에서 지금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생략돼 버렸어요. 많은 경우가.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아이를 위하는 것이다. 이게 부모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쁘니까.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모성애 때문에 자녀들이 또 고통당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의 사랑을 잘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달아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부모가 더 사랑한다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도망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대학 갈 때 보면 나타나요. 가능하면 집 떠나려고 해요. 왜 그래요? 부모 품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의 참견. 그게 속박이 되어서 자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자주 올지 못할 정도로 거리를 바로 옆에 가면 안 되고 한 시간 정도 되면 또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떨어진 대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를 위하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실 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뭐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뭐 1, 2년 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시죠. 몇십 년씩 하셨죠.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경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런 적이 몇 번이나 했는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 드는 대로 그냥 이게 맞다, 이게 내 마음에 기쁘고 좋다 그러면 그냥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모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사실은 성도끼리의 관계,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 부모는요, 기껏해야 몇십 년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냥 다 성도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거예요, 이제. 영원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부모를 보지 못했고 자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조건을요,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제 안에서 씨름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지금 뉴욕에 계세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92세세요. 오늘이 Mother's Day이지만 또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세요. 92세. 지금 돌보는 분 없이 그냥 혼자 계세요. 제 마음속에 제가 외아들이고 제 여동생 둘인데 하나는 플로리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제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더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교회의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우리 성도를 대하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못해요, 당연히. 이 갈등, 스트러글을 계속합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저를 이렇게 막 빨리 와라, 언제 오냐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그 이전부터 그러셨어요. 건강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넌 목사니까 절대 우리 때문에 오지 마라. 그거는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들로서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고, 또 부모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딱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그 내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사람 생각하면 괴로운데,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근데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부모가 어떻건, 뭐 여러분 가끔 보면 세상에 보면 가끔 부모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부모를 만나게 했는가? 아니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디 불구르다 그러면 자녀 갖다 버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더 오히려 그 자녀를 끌어안고 더 마음이 가고, 그렇죠? 근데 왜 부모에게는 그걸 적용을 못하지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 내가 진짜 좋았을 텐데, 지금의 내가 아닐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이전에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부모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2절, 1절, 2절 말씀, 그게 출애굽기 그대로 나와요.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에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나타난 신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고, 환상으로 어떤 기적으로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게 성도에게 주신 궁극적인 축복이에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요. 그래도 목사님 난 돈 오네요. 그래도 나는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모든 복이 다 따라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분량대로 주시거든요.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모자란 게 많은가?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더 큰 거 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실수하고 사고를 치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복으로 바꾸세요. 자기 부인 팔아먹고 바로에게, 예? 거짓말하고 너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마. 아이고 참.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예요. 사라가 65세였고, 제가 66세거든요, 지금. 66세, 65세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래 또 데려가, 또 바로가. 65세 할머니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 된 거 성경에 한번 보세요. 부인 두 번 팔아먹고 왕창 떼돈 벌고 와요. 두 번 팔아먹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왜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 팔아먹은 게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부인은 팔아도 돼. 그렇지만 나는 죽으면 안 돼.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녀들 많은 거. 그렇죠. 자녀들 많이 낳는 그게 축복이었어요. 요즘은 자녀 많다고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그랬어요. 제 친구가 집에 아들만 다섯이에요. 근데 등치들이 다 커요. 처음 미국 와가지고 교회를 딱 가서 쫙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다섯하고 엄마하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면 인사시키는데 장정들이 여섯 명하고 엄마까지 여섯 명이 일곱 명이 딱 일어나요. 그랬더니 한쪽, 야, 저 돈들. 미국은 노동력이 여러분 이민 1세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게를 해도 여러분 일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아들이 다섯인데 구약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그런가 하면 장수. 무병장수 그것도. 구약은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내가 부모 공경하면 나 오래 살겠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평균적으로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더 부모를 더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더 늘려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했던 것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것과 점점 더 공경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읽으실 때는 이것을 이 구약적인 개념을 감안하시고 있어 읽으셔야 돼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가면서 오래 사는 여러분 복음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오래만 살게 해주지 마시고 이분들이 끝까지 정말 저는 딱 하나예요.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기도가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막 제 마음속이 너무 아프고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을 지금까지 참 많이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친가, 저희 고모님들, 저희 부모님,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야, 나는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이 제 나이 됐을 때 제가 지금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자연 출생, natural birth, 그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관계는 모든 인류, 인간 사회에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러분 그 버크에 보면은 그 양로원 있잖아요. 그 버클레이 로드 가다 보면 거기에 과거에 우리 성도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거기를 알게 됐고 제가 거기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그 널싱홈에 한 1년 반 정도 들어가서 그 계속 설교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 대화도 하고 그랬었어요. 널싱홈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가족들 얘기하고 자녀들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락하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이제 마더스데이 요런 날 보면 선물은 온대요. 널싱홈으로 선물은 오는데 찾아오고 또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자녀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은 선물 왔는데 그거 갖고 투덜대더라고요. 찾아오지도 않고 선물만 보낸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이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안 실려있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해주기 원해요. 왜? 내가 기쁘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자녀들이 아, 이게 부모가 나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고 있지만 아 이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받으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에 그 동기를 바로 알아야 이렇게 되어지겠죠. 공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안 되면 인간의 사회는요 다 무너져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 남남처럼 돼가요. 아니면 육신의 욕심으로 완전히 자녀를 꽉 움켜쥐고 있든지 부모의 기준으로.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일까요? 자녀들 마음에 드는 그것을 부모에게 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들어주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이게 부모한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는 것하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는 자녀하고 여러분 그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그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주 안에서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순종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심적인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나와요. 당연하겠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범죄로 몰아넣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범죄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자녀가? 아니죠. 핍박받아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주 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의 마음이 기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렇다고 부모 제쳐놓고 또 하나님만 섬긴다는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희 친족,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이 가정 단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만은 아니에요, 또. 참 이게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게요. 가족끼리는 다 하나 된 집들이 있어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자녀의 친구가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자기 자녀한테는 이만큼 큰 걸 주고 친구한테 조그만 거 주고 그래요. 보통 여러분 웬만한 사람 거꾸로 하잖아요. 손님이니까 그래도 아니면 똑같이 그냥 나눠주든지. 근데 내 새끼니까.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끼리만 딱 하나 돼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교인이 와서 적응을 못해요. 이 이민교회는 참 그런 게 많아요. 어떤 교회 보면 몇 가정이 딱 있어요. 이렇게. 뭐 친척들, 뭐 자녀들 해갖고 딱 몇 가정이 있어요.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적응을 못해요, 거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될수록 이 가정이라는 단위, 이 가정이 오히려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품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 자녀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남자 여자의 부부에 가로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대 차이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지금 100세세요. 100세.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 설교를 들었던 게 오래됐어요. 한 20년 이상 됐는데요. 그러니까 80 가까이 되셨을 때 들었는데 80세 노인 설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그 뭐랄까 소망에 가득 차고 얼마나 믿음의 확신의 설교인지,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안 그렇죠. 뭐 80 이상 여기도 계신 분 계시지만 그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상 겉으로 하고 그냥 쓱 지나가죠. 왜? 엮일수록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데 성도로서의, 성도끼리의 그 관계가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 되고, 믿음이 우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죠. 정말 그 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실수에도 품어주고, 여러분, 그럼 젊은 사람들은 안 도망갑니다.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아셨어요. 자기 몸으로 난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 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요한에게 맡기면서 당부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를 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가 아니고,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부모님이 영적으로 더 그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을까?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 그냥 캔디 나눠주고 자기네들 좋아하는 거 토이 사주고 그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따라요. 우리 교회 서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걔한테 만날 때마다 캔디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걔한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유익한 게 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천국 창고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풀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오고요. 그게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안에서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유익이 되고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이 세상에 육신적인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잘 되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된다는 게 그냥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요, 될 일은 잘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 있죠. 어떻게 사기꾼 같은 사람 하나 잘만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끌렸다는 것은 벌써 내 안에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기당하느냐? 사기성 있는 사람이 사기당해요. 맞죠? 나는 내가 일한 것만큼만 난 가지면 돼. 여러분,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한 만큼. 그런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뭔가 하나 놓고, 하나 내가 투자하면 100을 얻겠다는 그런 사기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 당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 심어놓은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저는 제 인생에 영적으로 영향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그런 좋은 선생님들, 또 믿음의 그 선조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데, 영적인 영향력. 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후대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를,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딱 하면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고,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 엄마는 뭐 좋은 얘기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떤 평가를, 어떤 말을 남길까요? 만약에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뭐 우리 이민 1세들은 뭐 부지런했고 열심히 살았고 뭐 대부분 그러시죠. 그런 거 말고 주 안에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이야기하는 것, 그게 아마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잘 되고 일만 잘 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닫혀야 될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공평해요. 때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뿌렸는데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뿌렸는데도 돌아오는 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진짜 머리 좋고 그런 애들은요, 조금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 확확 나와요. 열심히 그냥 있는데 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머리 안 좋은 애들은요 머리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온 애들은요 꾸준하게 계속해요. 왜? 자기 머리를 의지 못하니까 계속 성실하게 해요. 그런 애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또 여러분, 장수한다는 것,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명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신 우리의 생명, 그 안에는 장수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그 안에는 경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벌써 돌아가신 분들 후회에선 벗어나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떨쳐내야 돼요. 그 아픈 마음, 후회되는 마음 가지고 계속 고통당하는 것, 그건 절대로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Mo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런 육신적인 그리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셔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상처로 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는데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들에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